진술이 세례와 관계된 진술보다 두세 배 이상, 두 배가 아니라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찬에 대한 진술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달랐고 그리고 그 논쟁이 불붙어 있어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흔히 화채설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화채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변증이 필요해서 장황하게 성경에 대한 이 성찬에 대한 진술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만큼 자신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은 더 크게 넓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바인데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자네들이 이 의식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이 의식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식에 매번 참여하시면서 그 의식의 의미를 한번 말해보라라고 말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성찬의 유익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성찬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45문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52주째죠. 55주까지 있는데 마지막 52주차 345문 보겠습니다. 이 교제는 성찬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이를 입증해 주십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뼈에서 나온 뼈요 그분의 살에서 나온 살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344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적인 유익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살펴봤지요? 신앙이 요구된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요구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요구된다는 말은 주어지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주어져도 여러분들 편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성찬의 유익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신자에게는 믿음의 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4문에서 이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신앙은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 머리와 지체들과 갖는 그런 불과 분리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방법의 문제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용의 문제라 할 수 있겠죠. 내용의 문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의 문제의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345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는 오직 성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뭡니까? 오직 성찬에 참여해서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했고 또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신 바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복음은 성경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삼파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과 교제는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칼뱅이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뭘 언급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분의 뼈에서 나온 뼈요 그분의 살에서 나온 살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 어구는 여러분들이 잘 알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려다 놓으셨을 때 아담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죠. 이런 면에서 아내는 자신과 다른 존재가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정한 연합관계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성례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례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이죠. 예. 자, 그러면 346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그 이상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성찬의 부차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복음을 통해 우리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부분적인 것이지 전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46문은 그러면 이것밖에 성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없는가? 그렇게 질문하지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강화되고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교제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중생을 상징하는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는 거듭남, 중생의 시작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 열심히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점점 더 강화되고 성장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필요성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찬식 때 사용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것이 될 때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의 표지요. 그러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계속되는 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활발하게 확인하고 누리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기독교 강요 4권 1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샘에서 물을 떠마시기도 하고 퍼올리기도 하고 들판까지 수로로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 근원에서는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지만 필요한 곳까지 물이 스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육체도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샘이 점점점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내지 않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계속 솟아나도록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객관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물을 길어오기도 하고 수로를 확보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347문을 보겠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떡의 징표를 통해 얻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주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화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347문은 성찬 때 먹는 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떡의 징표라 그랬죠, 그죠? 떡의 징표. 그러니까 떡은 뭐라는 거예요? 표징, 징표고 떡이 가르치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표시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성찬 때 우리는 표징, 즉 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표징에 참여할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표징이 가르치는 실체, 표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표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먼저는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바쳐졌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삼키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혼이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미 일어났고 그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될 수 있도록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실 때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네,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대신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까지 말했지요. 그런데 24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예식을 행하지요. 어떻게 행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담지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원수되었던 관계가 철폐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누리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를 할 때 보통 만찬을 언제 합니까?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만찬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지금 체결한 그 언약의 그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구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성찬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때는 없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 때만큼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느끼는 때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만큼 친밀하게 느낄 때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48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피의 상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피의 유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자신의 피를 제공하십니다. 떡의 징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피의 상징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는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피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더러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알고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사로 바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으로 이해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 제사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와 지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9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죽음을 지시하는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유일하며 영원하신 희생제물이 이미 봉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유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대속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곳곳에서 설명하는데 영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영 단번에 드렸다라는 말씀 히브리서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영속적인 제물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분께서 제사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349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희생제물이 봉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희생이 부족한 것처럼 뭘 드린가 하면 미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엊그제 지나갔는데 마스라는 말은 바로 라틴어 미사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미사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평안히 가십시오, 헤어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하는 의식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사가 어떤 의식인가? 로마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리는 희생제사요 봉헌 의식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의 몸을 드리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미사 때 이런 일들이 재현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떡을 뗄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또 신부가 포도주를 부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미사를 그리스도의 제사로 이해했던 것이죠. 똑같은 제사는 제사인데 물론 양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고 미사는 피 없는 제사죠. 이런 양식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사를 짐작하기 때문에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제라고 프리스트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제라는 이 말 자체가 그들이 행하는 이 미상의 자체가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런 미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해서 처음에는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반복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의 한 번의 희생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실제로 또다시 주님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을 지속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미사 때마다 매번 죽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또 미사가 지속되어져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350문은 바로 이런 카톨릭의 미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몸을 봉헌하기 위하여 성찬이 제행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350문의 질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한 질문이에요.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은 성찬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성체라고 부릅니다. 유카리스트. 성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미사는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그래서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희생제사가 드려진다라는 이 말은 매번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히 드려져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속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다라는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단번에 죽으심으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죽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10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분에 앉으사. 여기 단번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단번에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어서 단번에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찬을 제사라고 부른다면 감사제라고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희생제사나 속죄제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칼뱅은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희생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기독교양요 4권 18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에게 현저한 불명예를 끼치며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잊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유익을 제거하며 그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성례를 약화시키고 파괴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마치 더 치러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이미 성례를 통해서 충분히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일을 약화시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례는 사탄이 고안한 것이다, 고안해낸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350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의 몸을 봉헌하기 위하여 성찬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우리가 그분의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음식을 시식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희생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미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되는 제사의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이해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 거룩한 식사로 정의 내린 것이죠. 성찬입니다. 성찬. 거룩한 만찬이에요. 우리 주의 우리 그 개혁자들은 그 주님의 만찬이라 그랬죠. The Lord's Supper라고 해서 주님의 만찬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만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이 본질적으로 식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죠? 영혼의 배부름의 유익을 누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막 침울하게 잔치 때 장송곡을 연주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잔치 때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따라서 성찬식 때 흐느껴 우는 초상집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것, 또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조국교회는 그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지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성찬식 때 자꾸 이 십자가를 자꾸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성찬이 행해지는 시간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될지언정, 그리고 혹시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될지언정 십자가의 고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황이라면 울어야 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고 이미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어놓으신 영적인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실 때도 뭐 얼마나 아프실까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 자꾸 부르지 마시고 오히려 뭐 즐겁게 안식할 날 뭐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지 자꾸 이렇게 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죽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데 자꾸 뭔가 또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 때 자꾸 뭔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 때 받아 먹는 시간이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식사 초대받으면 침울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첫째 밥 안 해서 좋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인데 이런 즐거운 시간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자꾸 장송곡 혹은 뭐 초상집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안 된다.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350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미사를 정죄하는지, 왜 우리가 성찬식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떡과 포도주가 표징하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도리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새겨져 있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높아진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빈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는 만큼 누리게 하시되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일로 잘 드러나서 주께서 이미 베푸신 그 효력과 또 교제 안에서 누리는 유익들을 우리의 온 영혼으로 충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